오늘 말씀은 사사기 13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13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84면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소라 땅의 단 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하므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삶과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리님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의 남편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됨이라 하더이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러한 질문을 받기도 하고 또한 이렇게 고백을 하기도 합니다. 이 소망이라는 단어는 교회가 아니면 많이 사용하지 않는 단어이기에 우리의 대답은,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라는 대답을 많이 하곤 합니다. 사실 저에게 이 대답은 너무나도 추상적인 거였습니다. 도대체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된다는 게 무슨 뜻인가?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건가? 예수님이 나의 소망되시면 나는 어떻게 되는가? 나는 어떤 인생을 살게 되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답을 얻지 못하고 그저 그냥 고백에만, 아, 예수님 우리 소망되시는구나, 예수님만 바라보며 살아야겠구나 라는 생각만 해보곤 했습니다. 예수님이 소망된다는 것 쉽게 대답하지만 도대체 무엇이 소망인지 잘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저는 제가 생각했던 것은 하는 것이 잘 되고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내가 처한 어려운 상황 혹은 환경을 해결해 주실 뿐이구나 정도로 생각하는 것이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소망이라는 단어를 쓰는 경우는 보통 어렵고 힘들고 또한 내 삶에서 희망이 없을 때 우리는 소망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아, 내게 소망이 없지. 오직 내 소망은 예수님이야. 이런 고백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아무런 기대도 도움도 없을 때, 절망 속에 있을 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소망이라는 단어 안에는 우리의 기대가 늘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떤 기대냐면 지금 처한 현실이 해결될 것이라는 기대, 어떤 도움이 있을 것이라는 기대, 어떤 기적이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두고 우리는 소망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금 내 현실이 변하고 누가 봐도 괜찮고 좋은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기대로 향하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라고 고백을 할 때 이 모든 기적과 도움과 해결을 예수님께서만 주실 것이라고 기대하며 우리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모든 상황과 어려움을 해결을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뿐입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우리의 기대를 충족시켜야만, 우리의 어려움과 고난을 해결해 주셔야만 우리의 소망이 되는 것일까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늘 더 나은 삶에 대한 기대에 그 초점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살아있는 동안에 더 나아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대는 늘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만을 생각하게 됩니다. 죽으면 기대한들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대와 소망은 늘 우리가 살아있을 때까지만 유효하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늘 죽기 전에 이 모든 것이 해결되고 더 나은 삶을 보고 또한 살기를 원합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의 소망, 우리의 믿음,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살아있을 때에만 나에게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무시무시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죽기 전에 기대와 여러분의 기대와 소망을 확인하지 못하고 죽는다면 여러분은 어떠실 것 같습니까? 내가 지금 기도하는 거, 내가 지금 바라는 거, 내 삶이 나아지려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들을 혹시 내가 보지 못하고 죽는다면 생각해 보신 적 없으시죠? 어떠실까요? 하나님 도대체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이런 아무 의미 없는 삶을 살게 하십니까? 지금이라도 내 기대와 소망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내가 죽기 전에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며 죽을까요? 아니면 반대로 여러분이 이런 사람을 주위에서 보고 있다면 여러분은 그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구원 받고 안 받고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보기에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죽는 것 같은 사람을 우리가 본다면 우리는 그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정말 이 사람은 정말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의미 없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나라로 간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인 삼손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삼손이란 사사는 어떤 인생을 살다 하나님의 나라로 갔을까요? 저는 어렸을 때 삼손의 이야기를 보면서 영웅적인 삶을 살다 죽은 사사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마 삼손에 대한 보통의 평가가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이러한 고민을 하며 삼손의 인생을 보니, 그리고 또한 성경의 다른 믿음의 사람들과 비교해 보니 영웅도 아니었고 또 믿음의 사람도 아닌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의 인생에서 믿음이라고는 없어 보였습니다. 어찌 보면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의미 없는 삶을 살다 죽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나실인으로서 태어나서 이제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할 자라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의 출생은 모두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특이한 점은 16절에 보시면 삼손의 부모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고 나중에 깨닫게 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24절, 25절에 보면 삼손에게 복을 주시고 여호와의 영이 그와 함께 하시며 그를 움직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하는 장면을 보면 삼손의 일생은 그 누구보다 위대하며 또한 신앙적일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합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은 처음부터 꼬이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그가 블레셋 사람의 사람을 아내로 맞이하고자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려고 합니다. 물론 이는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했던 것이었고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율법에 어긋나는 것이었고 또한 그는 부정한 사자의 시체를 만지고 또한 벌꿀을 먹고 그것을 부모까지 먹게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부정한 것을 먹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삼손이 태어나고부터 그 말씀은 깨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계속해서 여호와의 영이 임하고 그는 블레셋 사람을 죽이는 이적을 행합니다. 그 유명한 나귀의 턱뼈를 가지고 천명을 죽입니다. 그러나 제가 삼손의 이야기를 보며 느끼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그에게 성령이 강하게 임하셔서 그가 블레셋 사람을 죽이며 큰 이적을 행하지만 그의 삶에서 하나님을 찾거나 기도하거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장면은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앞서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 이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혹은 하나님께서 너는 가서 어떠어떠한 일을 해라 라고 보통 말씀하시는데 삼손의 인생 속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다. 또한 그의 기도도 또한 하나님께 뜻을 묻는 것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은 조금씩 어긋나는 것만 같습니다. 삼손은 계속해서 실수하고 자기의 마음대로 사는 것 같아 보입니다. 결국 들릴라가 등장하고 그는 머리를 잘리고 힘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장면이 나옵니다. 16장 2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그는 붙잡혀서 마지막 기도를 드립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힘에 그 집이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라고 합니다. 나를 생각하옵소서, 나를 강하게 하사 원수를 갚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했습니다. 이 기도가 여러분은 믿음의 기도 같이 보이십니까? 극적이고 어떻게 보면 자신을 희생하여 대적들을 물리치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래서 삼손이 영웅적으로 표현되는 이유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실제로 성경은 그의 죽음을 부정적으로 묘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냉정하게 이야기한다면 그는 최악의 사사였습니다. 사실 우리의 소망 혹은 우리의 믿음이 기대하는 바는 삼손이 이렇게 기도했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우소서. 내가 이제 주님께 돌아가겠사오니, 내가 회개하겠사오니, 하나님 이번만 나를 좀 강하게 하사 이 대적들을 물리치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사 사자굴 속에 다니엘을 건지셨던 것처럼, 풀무불 속에 다니엘의 세 친구를 건지셨던 것처럼 그 무너진 건물 더미 안에서 삼손을 구하시고 또한 이제 삼손이 유유히 걸어나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나서 이후에 삼손이 이스라엘을 몇 년 동안 다스렸더라로 끝나기를 사실상 우리는 기대합니다. 그리고 그래야만 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구하셨는데 왜 삼손은 구하지 않으셨을까요? 왠지 삼손의 인생은 비참하게 그지없어 보입니다. 그는 아마도 어렸을 때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부모님께 들었을 것입니다. 너는 하나님이 선택된 자다. 너는 머리를 자르면 안 된다. 부정한 것을 먹으면 안 된다. 너를 통해 블레셋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이다. 그런데 그의 인생을 보면 그는 그것에 크게 관심을 두는 것 같지 않습니다. 제가 이 삼손에게 굉장히 감정을 이입해서 듣는 이유는 물론 제가 나시리는 아니지만 저는 어렸을 때 부모님께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너는 하나님께 바쳤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런 이야기를 듣고 다니니 도대체 그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이 저를 늘 괴롭히고 늘 신경쓰게 만들었습니다. 뭔가 내가 어긋나면 하나님께 바쳐진 자라고 하는데 이게 뭔가, 그리고 나는 별로 그거에 관심이 없는데 내 이 마음 안에는 이것이 저를 잡고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너 큰일 나, 너 불편하게 살아야 돼 라고만 말하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삼손이 어렸을 때부터 너는 이스라엘을 구원할 구원자야, 물론 그 기적과도 같은 힘을 얻고 있었고 말도 안 되는 이적을 행했지만 철저하게 제 입장에서 보면 불편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그의 인생을 살아야 할지도 모르겠고 또 하나님이 나타나서 너는 이렇게 이렇게 살아라 라고 말씀해 주시지도 않고 저도 되게 답답했거든요. 아니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이라면 뭐 어떻게 살라고 말을 해주면 그렇게 살면 참 편할 것 같은데 참 어렵더라고요. 기도해도 들어주시지 않는 것 같고 침묵하시는 것만 같고 도대체 이 인생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고민이 들었습니다. 아마 삼손도 그런 고민을 하지 않았을까요? 보통 사사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한 그 뜻대로 행하였습니다. 어떤 일을 결정할 때 늘 기도하고 하나님께 그 뜻을 묻고 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삼손은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삼손이 저지른 일 속에 하나님의 영이 갑자기 임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저는 삼손의 이야기를 보며 갑자기라는 단어가 도대체 여기 왜 있을까라고 고민해 봤는데, 삼손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막 저지르니까 하나님께서 갑자기 임하셔서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 것이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일을 몇 번 경험하게 되면 인간은 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도 하나님께서 다 해주시는구나 라고 생각이 들 것입니다. 삼손이 그러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다가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됩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그의 힘의 근원은 머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었습니다. 아마도 삼손은 그것을 알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설마 머리를 자른다고 힘이 없어질까? 라고 생각하여 그것을 들릴라에게 이야기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실제로 힘을 잃고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마지막 기도 또한 그리 믿음의 기도 같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해 자신의 원수를 갚게 해달라는 기도는 왜 성경에 기록되었는지 의문이 들 정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살아나지도 하나님께서 살리시지도 않고 그대로 죽고 맙니다. 도대체 삼손의 인생이 어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의 인생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는 아무것도 보지 못한 채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블레셋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그는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죽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도 심지어 블레셋 사람의 죽음도 목격하지 못하고 함께 죽습니다. 출생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스라엘의 구원이라는 큰일을 약속한 사람의 인생이라 하기에는 너무 의미 없고 이른 것 없이 죽은 것 같습니다. 삼손은 정말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의미 없는 삶을 살고 하나님의 나라로 간 것처럼 보입니다. 이렇게 설교가 끝나면, 이렇게 말씀이 끝나면 이상하겠죠. 반전이 있습니다. 이상하게도 성경에서 삼손에 대한 평가는요,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지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그가 그대로 죽었다가 아니라 사사로서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됐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사사로 인정하셨다라는 겁니다. 또한 더 놀라운 것은 히브리서 11장 32절에 보면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라고 하며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 중 삼손이 등장하는 것은 꽤 재미있는 일입니다. 다윗과 함께 이름이 등장하였습니다. 삼손의 이름이. 삼손을 믿음의 사람이라,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이라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장이잖아요. 삼손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삼손의 믿음을 우리가 삼손의 이야기 속에서 발견할 수 없어 보이는데 도대체 믿음의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 우리가 기대하는 믿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은 조금 성경이 말하는 것과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죽기 전에 하나님의 일을 보고 내가 무언가 이루고 변화된 것으로 우리의 인생이 결정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 누구도 의미 없는 인생을 살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설령 우리가 죽기 전에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못 이루고 죽는다 해도 우리의 인생이 실패한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삼손의 인생을 다시 보면 블레셋에서의 구원은 이스라엘이 부르짖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시작하십니다. 다른 기드온 사사기의 다른 사사들의 이야기를 보면 이스라엘이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께 부르짖죠.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십니다. 그러나 삼손의 시작은 이스라엘은 부르짖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일을 시작하십니다. 삼손의 부모 외에는 나실인의 존재, 즉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아는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일을 삼손이라는 개인을 통해 시작하십니다. 삼손의 인생은 우리의 인생을 대변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예상하는 전개와는 다르고 우리의 기대와는 다른 인생, 보잘것없고 충동과 실수, 늘 넘어지는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또한 그것을 경험하고도 계속해서 실패하고 살아가는 인생이지만 이러한 인생 속에서 하나님은 그의 구원과 그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삼손의 인생은 화려하거나 무언가를 이루는 인생이 아닌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듯이 하나님께서 구원을 시작하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인생을 산 것 같지만 그로부터 블레셋에서의 구원이 시작되는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일이 시작에 바로 앞에 서 있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아무것도 보지 못하였고 다른 사람들도 블레셋에서의 구원을 알지 못했지만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아무도 알지 못하는 일이었지만 삼손과 그의 부모만 알고 있었던 일이었지만 하나님은 그의 인생의 은생을 통해 그 구원을 시작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알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내가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또한 다른 사람들도 내 인생이 별 의미 없는 인생을 살다 죽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이 이루시는 크고 놀라우신 일하심 속에 한 부분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내가 지금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서 한 점이라 할지라도 나는 그 큰 그림을 보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큰 일 속에 한 점이라면 우리의 인생은 의미 없다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삶입니다. 세상은 나에게 쓸모없는 의미 없는 인생을 살았다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그냥 그렇게 죽음으로 끝났다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있으시기에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뜻, 소망 그리고 믿음은 죽음을 넘어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삼손의 마지막에 기도에 그는 여호와를 찾습니다. 삼손의 마지막 기도, 마지막 그의 인생 속에서 처음 등장하는 기도였습니다. 그의 인생에서 그가 처음 고백한 단어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는 언약의 하나님을 기억했던 것입니다. 그는 그렇게 죽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안 것입니다.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 것임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깨달았을 것입니다. 내가 지금 보지 못했지만 나는 이렇게 죽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그 구원의 시작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겠구나.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살고 싶으십니까? 어떤 인생을 살아야 만족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서 어떤 의미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이미 하나님은 우리의 소망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의 의미이십니다. 무엇을 하셔야만, 이루셔야만 하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를 위해 이미 모든 것을 이루신 분이십니다. 신자란 이미 이루신 그 약속들을 붙들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 어떤 실패도, 절망도, 죽음도 하나님의 약속을 없는 것으로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방해할 수 없습니다. 죽음까지도 하나님의 약속을 깨지 못합니다. 그 영원한 약속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가 하늘에 우리의 소망이 있다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하늘에 소망이 있다라는 말은 제가 서두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입니다라는 말과 같은 추상적이고 결국 죽어야만 괜찮아지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했던 단어였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의 삶을 묵상해 보며 정말로 그 약속이 우리의 소망이 우리의 죽음을 넘어선 것이라면 내가 살아가야 할 이유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더 영광스럽게 살아야 하는 이유가 저에게 더 크게 다가왔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우리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죽음도 그 어떤 하나님을 방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죽음도 깰 수 없는 약속입니다. 비록 보지 못해도 이루지 못해도 실망하지 않습니다. 내 인생 하나님이면 그 약속이면 괜찮습니다. 아니 충분합니다 라는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시며 멋있는 인생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이 우리의 소망 되십니다. 그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방해할 수 없으며 그 소망을 우리에게서 뺏어가지 못한다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되며 내가 이 땅을 영광스럽게 살아가야 이유입니다. 그 이유를, 그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